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예배자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타이어에 에어가 없습니다. 아니면 메인테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경고등과 함께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경고등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엇이 또 너무 과하다거나 또 내 몸에 피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각자가 아는 경고등이 있거나 아니면 가끔씩 우리가 피검사를 할 때 그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와서도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은 줄 압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가 지나가 버렸지만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아버지는 계속 수세에 몰립니다. 오랜 전쟁으로 바벨론의 모든 민심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내 정치를 하는 아들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성대한 술 파티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페르시아 군인들은 바벨론 주변을 흐르는 운하를 통해서 몰래 바벨론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잔칫날이 초상날이 되는 줄 그 안에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고등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모든 경고를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에게 켜져 있는 경고등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의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저 바벨론이 전쟁에 밀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군인들은 이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각 성 안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성 안에 성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벽에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있는데 벽에 그 글이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손가락은 그 글을 쓰고 사라져버렸고 글은 벽에 정확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사실은 띄어쓰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가 해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오른쪽으로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부터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쓰여져 공포감은 말할 수 없는데 그 공포감은 더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쓴 거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경고등일 것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왕궁은 발칵 뒤집혀졌겠지요. 그리고 늘 이때마다 다니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두 번이나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니엘 역시 추측컨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에 의해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벽에 쓴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다니엘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Numbered, numbered, weighed and divide. 우리로 해석하자면 계수되고 또 계수되고 재어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의미를 그리고 그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첫째, 메네라고 하는 numbered, 계수되었다, 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단 하루의 시간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몇 번의 예배 자리가 내 생에 남아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내 생애에서 몇 번의 부활절이 남아있을까요? 10번이요? 아니면 한 자리 숫자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네라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지금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웨이트이라고 하는 데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어본다, 무게를 재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만큼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 영혼의 무게는 지금 얼마만큼 나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그잼플로 벨사살을 보여준 겁니다. 왜 이그잼플이 벨사살일까요? 지금 우리의 무게가 벨사살만큼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사살은 충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의와 겸손의 무게는 부족하고 오히려 교만의 무게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셨던 그 넘버는 이미 스탑. 왜냐하면 그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디바이드. 인생에서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무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재어보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이 교제했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으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어보시는 것이고 그 인생의 무게는 바로 영적 무게인 것입니다. 이제 divide, 마르신, 우는 전지사일 뿐입니다. 마르신, 재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은 발음에 따라서 베레스라고 썼습니다. 빼앗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권력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육적인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것은 영원히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재어서 계수해 보실 때 그 무게가 형편없으면 하나님은 디바이드, 그것을 다른 이에게 옮기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나라나 조직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신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시작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뇌부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모든 권력의 힘들은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빠르게 들이닥쳤습니다. 30절의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술자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채 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측근에 의해서, 그러고 보니 페르시아는 이미 성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측근이 귀족이 되어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몰랐어요. 자기 나라 귀족을 초청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페르시아 측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초대받아 온 사람이, 왕의 초대를 받아 온 사람이 왕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녁 술자리를 열어놓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벼락같이 임하는 겁니다. 쓰나미가 일듯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하게 몰려드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도 이것은 뭐 또 있는 얘기겠지, 지금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 단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바벨론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 모습을 마치 바벨론 제국의 폐망 때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군대가 막강했거든요. 그리고 크고 화려했거든요. 가든이, 만들어진 가든이 처음 세워진 곳이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성궁에는 그 성벽 자체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오고 그 안으로 이미 첩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 크고 화려한 곳이 귀신이 모인 초소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바벨론이라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보십시다. 뉴욕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하지만 이곳 역시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는 초소요.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미움과 허영의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성은 바로 교회의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허영의 영이, 욕심과 미움이, 언어의 폭력이, 그리고 음란함이 우리 속에 만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네,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데켈,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재워보십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 8절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은 순식간에 임하였고 바벨론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전에 이미 노아의 홍수 때도 그리하였습니다. 경고등이 있었다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내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이상 이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때가 찼습니다. 그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속 무게를 재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 모두에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무게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동전 하나에도 저울은 기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네, 메네, 데켈, 바르신이라는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켈 바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주제도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들어야 할, 깨어나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은 이미 60년 전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것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하였고 자기네들이 이미 포로 잡힌 지 60년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벨사살은 바르신으로 심판받아서 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나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련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련이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심판은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이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도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로부터 메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9편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가 날마다 교만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매내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나의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하나님 내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바로 매내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도 마음이 자꾸 타락해지거든요. 늘 나의 권력이 나의 힘이 영원한 줄 알아서 자기가 늘 타락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내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가요? 매네를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매네를 들으면 데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재어보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나의 마지막을 알게 되면 아, 내 영혼의 무게가 이 정도이구나. 아마 저의 무게는 형편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못 미칠 것입니다. 어림없을 것입니다. 매네도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말이지만 대개는 더 끔찍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바르신, 디바이드, 나눠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을 것이다. 심판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네는 듣지만 데켈은 듣지만 바르신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에 달면 기울 수밖에 없지만 심판으로 가는 그 저울을 용서로 되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파운드의 아이가 이 시소에 앉아 있으면 혼자 놀 수 있습니다. 일어서고 앉으고요. 하지만 갑자기 200파운드의 어른이 맞은편 시소에 앉게 되면 기울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재밌는 놀이가 아니라 무서운 놀이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200파운드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매네와 데켈입니다. 하지만 바르신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200파운드보다 더 나가는 메시아께서 우리 편에 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파운드가 되든 300파운드가 되든 이 무게를, 죄의 무게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저울을 달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신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벨사살처럼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네를 듣고 날마다 대개를 들어 저울이 기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마다 소망이 되신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Seeking God.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렇지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우리의 시간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무게가 지금 얼마만큼 가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 앉아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죄에서 이기는 그 기쁨의 날들이 날마다 감동과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무게,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요. 하나님이 데켈, 내 영혼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실 터인데 하나님의 기대에 형편없이 미치지도 못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저울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편에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없는 저희들에게 스스로 우리 편에서 그 무게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동할 수 있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르신으로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감동하고 이 은혜를 감격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함이 내 영혼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